미국 국무부가 호주에 대한 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가 지난 2일 호주의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C-130J 30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4대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수송기에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과 열추적 미사일 대응 체계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24대와 관련한 장비의 금액은 약 63억 5천만 달러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수송기 구매를 통해 기존 노후 수송기를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매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러시아에서 화재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코스트로마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각 오늘 불이 나 1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은 오전 7시 30분께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카페는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이 운영돼 온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한 남성이 실내에서 조명탄을 발사하면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20여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어제 미국 내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1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31만 5천 개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약 0.2%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전년도 대비 4.7%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간 경색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노동자 한 명당 1.9개의 일자리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업자 수보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헤르손에서 주민 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킬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행정부 수반 블라디미르 살소는 주민 최대 7만 명이 6일부터 러시아 본토나 헤르손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은 러시아는 이 같은 이주가 민간인 대피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현지 주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시민들에게 둘러싸임으로써 어느 정도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겨울이 오기 전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자 러시아 병력 일부와 친러 협력자들을 이 지역에서 철수시켜 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과 군사훈련을 감독할 안보지원본부를 독일에 설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억 달러 추가 원조에는 호크 방공미사일을 개조하는 자금과 45대에 개조된 T-72B 탱크, 파닉스 고스트 전술 무인 항공 시스템 1,100기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안보지원본부로 불릴 새 지휘소를 통해 보다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휘소는 삼성급 고위 장금이 이끌 것이며 약 300명의 인원이 무기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 지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189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유엔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볼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5일 최근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인수한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서 디지털 공공 광장에 있어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루크 대표의 서한은 일론 머스크 대표가 취임한 이후 트위터 직원의 50%가 회사에서 잘린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 나온 성명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부터 미사일 3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부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위장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2일부터 미사일 31발 이상,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먼저 이 포사격,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의 그 배경과 성격을 최 기자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북한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그 30차례 이상 쐈는데요. 아마 올해가 그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그 쏜 그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의도를 두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큰 것은 대미,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쏘지 않겠다, 이런 모라토리움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이듬해죠, 2019년 하노이에서 또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 정상회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북한이 계속 지금 그 제재에 시달렸고 계속 경제난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렇게 미북 간의 회담이 깨진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중단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한 4년 동안 이 모라토리움을 그럭저럭 지키다가 올 1월에 북한이 그 모라토리움 파기를 선언하고 3월에 그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행동으로 북한이 깨버린 거죠. 그리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거의 매달 그 미사일 또 포사격 이런 것을 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 압박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국이 제재를 안 풀면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종의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전술 핵무기 사정권에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겁을 주겠다, 이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 이런 그 한 두세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그 겁을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한미 그 연합방위태세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 이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바라는 대로 별 그 겁을 먹거나 뭐 굴복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7차 핵실험입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이 미사일 발사 이것만 그 모라토리움을 깬 것이 아니라 당초했던 것이 이제 핵과 미사일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파기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 당국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2일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면 김영건 기자가 날짜별로 이 몇 차례 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0월 31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 날이 이제 문제 날인데요.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한미 무력 사용 기도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 6시쯤에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연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요. 2시간여 뒤인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세 발을 발사합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북방 한계선 이남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오전 9시 12분쯤엔 함경북도 낙원, 정평,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평안남도 온전 화진이 또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총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27분부터 55분까지는 또 동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고요. 오후 4시쯤과 5시쯤엔 선덕,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과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다음날 오전 7시 40분쯤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제 실패한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 이날 오전 8시 39분경엔 평안남도 괴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 남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2일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 이제 25발을 쐈는데요. 이중한 발, 동해로 쏜 미사일 중에 한 발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방 한계선은 남북 간의 일종의 해상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NLL 이남 그 26km 지점에 그 낙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과거에도 NLL 이남으로 공격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이죠. 연평도를 향해서 이제 그 포격을 가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탄도미사일을 남측 NLL 이남으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그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규탄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2018년에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중에다 대고 쏜 이것은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연합 공군 훈련 이걸 염두에 둔것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다양한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스 스톰을 겨냥해서 또 반발해서 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예.
박정천 그 부위원장이 지난 2일에 한미 무력 사용기도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병 사격도 취속했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그다음에 미얀 당국은 이에 대응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훈련도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박정천이 공개 담화를 통해서 연합훈련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한 정부 또 많은 전문가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이 먼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연쇄적인 도발을 해놓고 이에 대해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 대응 훈련을 하는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핑계 삼고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도발을 그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이곳 미국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3일 오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실패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또 시도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3일 그 ICBM 화성 17형을 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성 17형은 아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중에서 제일 큰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네.
미사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이것이 그큰 미사일이기 때문에 단분리, 1단, 2단 이런 것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단, 2단은 제대로 분리가 됐는데 마지막 탄두부, 그러니까 폭탄을 싣고 나르는 그 미사일 맨 꼭대기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아마 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두부가 힘을 받아서 멀리 날아가야 이제 이것이 성공을 하는 건데 아마 그 탄두부에 문제가 생겨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국 그 동해상에 그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북한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ICBM이 그 실패한 만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체면이 상당히 그 손상이 됐다 이렇게 그볼수 있고요. 그런 만큼에 북한 당국이 일단 그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고친 다음에 다시 ICBM을 쏠수 있다. 요것이 하나의 그 선택이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이미 그 핵실험 준비를 다 맞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은 그냥 관두고 바로 핵실험으로 가서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북한이 그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또뭐 ICBM을 수리해서 제대로 발사하고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번에 일종의 그 막판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군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실제로 대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2일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총 10발을 먼저 발사하자 한국군은 당일에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10분쯤부터 공군 F-15K, KF-16이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두 발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한 발을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공해상에 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이렇게 정밀 사격을 가한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스톰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태원 앞사 사건으로 국민 애도 기간 중인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도 이 앞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기간에 이 미사일 발사, 그게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인지.
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현재의 그 남북관계 현주소 분위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저희 그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국민의도 기간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죠. 서울 이태원에서 여러 사람이 그 다치고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젊은 그 10대, 20대 청년을 위주로 해서 150여 명이 그 사망하고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상당히 이 기간을 그 국민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그 한국민 전체가 일종의 슬픔에 잠겨 있다 이런 그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이번 그 압사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이 같은 그 압사 사건에 그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그런 전보도 보내고 이 같은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애도 조의를 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애도 기간에도 미사일, 대포 이런 것을 그냥 무더기로 그 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 그 북한이 얘기했던 그 우리 민족끼리 된게 있습니다. 그 한민족이 잘해서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런 것이 역시 그 거짓말이 아니냐. 한국이 이렇게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 같은 점을 지적해서 국가애도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한 데 대해서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공적 사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느냐 여부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예고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차,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에 이런 노선은 뭐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 선제 공격이 자신들의 정책이라 뭐 이렇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 전술핵을 위해 기술적으로 핵실험은 뭐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아울러서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깨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이제 관건은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듯이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를 극대화하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또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8일이죠. 이날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될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국정원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적에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민주당이 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근거해서 이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종의 그 예측 전망을 한 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핵실험하고 미국 중간선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안 하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그 미국의 뭐 기름, 휘발유 가격과 관련이 있으면 있지 북한의 핵실험과는 별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김영근 기자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한국, 일본의 동맹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결속이 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아마 북한을 압박하려 할 거고 중국도 어느 정도 여기에 가세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북한이 다 극복할 그 대비책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당국자 또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건 역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차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최소 100만 달러는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게 됩니까?
네. 불법 활동이죠. 북한 정권이 현재 유엔 안보리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무역이 막혔고 또 김정은의 셀프 제재 즉 국경 봉쇄 장기화로 정상 교육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또 무기 밀매 그리고 또 여러 제재를 회피해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팔고 있고 아직도 중국 러시아 등에 남아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분석입니다. 또 미중앙정보부 CIA 팩트북을 보면 북한 정권이 과거 외교 인력 등을 동원해서 마약까지 팔았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국민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귀한 국가 재원을 인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은 그 주민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에 이제 대북 소식통들에 의하면 각종 구실을 붙여서 오히려 인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저희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자국민, 즉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또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유럽연합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GDP의 20, 30%, 그러니까 숨겨진 것까지 합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 50% 이상을 이 국방비에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무기 개발,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의 한 3에서 5%, 한국은 2.6%, 유럽은 1.6%에 불과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며칠 사이에 쏜 미사일이 최소한 이제 33발이거든요. 이것을 국제 곡물 시장과 좀 비교해 봤더니 지난 1일 국제 곡물 시장에서 태국 베트남산 쌀이 톤당 평균 한 $430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기 시장에서 북한이 최근 자주 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그 이스칸데르 러시아산 미사일이 이 모델에 따라서 한 100만에서 300만 달러 하거든요. 네. 이를 감안하면은 이 적어도 33발을 쐈으니까 쌀 수십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뭐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인민은 과거 고난의 인군 이후 가장 큰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조차 없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구실로 해서 오롯이 자신의 정권 유지 또 주민 통제를 위해서 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제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해서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31일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 공주 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이제 미국과 한국 공군이 그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군은 연합군 체제이기 때문에 공군 또 육군도 같이 훈련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여러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북한도 이유가 있어서 한국 공군이 그 단독 훈련으로 조그맣게 했지만 이번에 다시 그 비질런트 스톰 그 이름도 부활이 됐고 훈련 규모도 한결 대규모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훈련에 총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미군 측에서는 어떤 전투기가 참여합니까?
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해서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또 U-2 예.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다양한 공중전력 100여 대를 동원했습니다. F-35B는 이제 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지상기지뿐만이 아니라 지상은 물론이고 항공모함 또 강습 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전력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소디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하루도 연장됐기 때문에 출격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미한 연합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한편 북한 군부의 실세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이 침략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부의 실세인 그 박천 정부 위원장이 이제 여러 담화를 내고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하는 훈련이 침략적 도발적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마치 그 시험 안 보는 학생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또 군사훈련이 그 도발적 침략적 훈련이라면 북한 인민군도 훈련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박정천 그 부위원장 이런 얘기가 이중 기준이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정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피는 것은 아마 북한이 뭔가 그 미사일이든 대포든 자꾸 지금 그 도발을 하는데 이 같은 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런 담화를 낸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과 미국 공군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자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그 4일 끝낼 예정이었던 연합공중훈련을 그러니까 5일까지 하루 더 연장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54차 미연 안보협의회의 SCM 참석 후 브리핑에서 이 훈련 자체는 매년 해오던 것이다. 또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운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 아닌 본인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연합훈련이 그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또 조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제재를 풀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3일 워싱턴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뭐 당연히 북한 도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그 도발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한 안보협의회는 그 미국과 한국의 이제 최고 국방 책임자가 만나서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이제 최고위급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이종석 국방장관이 3일 그 워싱턴 펜타곤에서 만나서 북한의 도발, 미사일, 핵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합의를 했는데요. 북한의 이제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항공모함 또는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자주 또 강화해서 배치하자. 그래서 거의 그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자 이런 것에 합의를 봤고요. 또 하나는 북한 위협에 대처해서 억제 전략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훈련, 연습 이런 것을 좀 자주 하자. 이런 것도 그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핵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공격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는 그런 훈련인데 이 같은 것을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에 한국이 좀 더 과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참여하자 이런 것도 합의를 봤습니다. 또 회의를 마치고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 분명한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서 전술핵은 물론이고 어떠한 핵공격을 할 경우 용납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만일 이를 어기고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올해 내내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 과연 뭐 어떤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무기 성능의 개선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앞서서 지난 3일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뭐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무기는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이제 성능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기 성능 개선에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냐고 이제 전문가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의 위협 선전을 빌미로 내부 결속, 뭐 체제 공고화를 하는 데는 뭐 다소 성과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북한의 고립화 또 왕따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또 도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해 드렸듯이 미한일 이 3국 협력과 공조는 더 훨씬 더 강화됐거든요.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악화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그 77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또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을 촉구한 결의안 61호가 지난 월요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결의안 찬성국이 140여 개 나라에 달합니다. 반대는 6개 나라에 그쳤죠. 또 네. 제3위원회에 다시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역시 공동 제안국 코스폰서의 46개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표결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 도발을 보면 해군력도 아니고 공군력도 아니고 오로지 미사일만 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 혹 그만큼 재래식 전력이 노후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주로 하는 지금 도발이 미사일 그 도발 그것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 역시 그 육군 해군 공군의 그 재래식 무기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재래식 전력이 그 숫자만은 놓고 보면 상당합니다. 병력이 예. 130만, 탱크가 4,300대, 야포만 그 8,000문. 더군다나 그 군용기도 한 800대 정도 되어서 숫자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굉장히 그동안 그 새로 만들거나 그 보충을 안 해줘서 굉장히 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인데 이것이 1980년대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네. 40년이나 된 전투기고요. 요번에도 북한이 그 몇 번 그 전투기를 띄웠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이 나온 전투기들은 전부 다 그 스텔스 전투기 눈에 안 보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F-35 이런 거고요. 또 네.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전투기도 있고 F-15, F-16 최신의 전투기들이 많은데 북한은 거의 40년 이상 묵은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 살펴보죠. 미국 백악관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중동 국가로 향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두 달 전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뉴스인데요. 미국이 지난 9월에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그 로켓과 그 포탄 수백만 발 구매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걸 예. 밝혔고 저희 부위에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자 그로부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북한의 그 국방성 그 장비총국 그에서 그 담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백악관에서 다시 이것을 밝힌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비밀리에 그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그 행선지를 위장을 해서 러시아의 포탄 이런 것을 그 위장 비밀리에 제공하려 한다 이런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9월에 러시아가 그 포탄 제공을 요청한 것이 틀림없고 북한은 담화를 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것을 가리느라고 일종의 거짓말 발표를 하고 몰래 그 배에다가 아마 포탄이나 로켓탄을 싣고 중동 또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위장을 해서 러시아에게 이걸 제공하려는 그런 것을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의 아마 그 정보당국이 이를 다시 파악을 해서 이를 공개한 것으로 지금 그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년 8개월 동안 중단된 북한 러시아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됐다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북한이 말 30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그 화물 안에 좀 쌀이나 곡물이 좀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 30마리가 이제 들어 있다는 이제 보도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30마리를 실은 화물 열차가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접경지인 북한 라선 두만강역으로 향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행 화물 열차에 실린 말들은 러시아산 오를로 부종인데요. 이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백두산에 오를 때 탔던 그 백마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최소한 이 138마리의 러시안 말을 북한으로 가져왔습니다. 핵미사일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이제 이런 값비싼 말의 수입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유엔은 이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영양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도자는 이제 겉으로는 인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헌신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는데 이런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이자 김 씨 가족이 즐길 목적으로 이 값비싼 말을 러시아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흥미로운 건 이런 백마를 타고 지도자를 선전하는 원조가 바로 이 그 원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옛 일본 제국주의 천황이었습니다. 그 쇼와 천황이 군복을 차려입고 백마에 올라탄 모습은 그 대전기 일본 제국의 프로파간다로 자주 사용이 됐었는데
예.
김 씨 가족은 이제 그 교과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그 일본 제국주의가 써먹던 그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본받아서 구사하고 있다고 한국 동서대학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 등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앞과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교과서에서 이 지주놈들이 소장농을 등쳐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가 그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인민들로부터 돈을 자꾸 이제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이제 또 겉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이 이제 그런 지주의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 김정은 그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율배반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탈북 고위 관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위장해서 공급한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고지영입니다.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직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졌고요. 결국 부시 대통령은 다음의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24년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공한 은행가셨던 덕분에 매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명문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에 다녔습니다. 앤도버 시절에 농구단과 축구단 주장을 지냈고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죠. 날들어 겁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난 겁쟁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때 미 해군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전투기 조종사였으니까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한가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고 미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훈장을 받았고요. 태평양에서 일본군에 격추됐다가 구조된 일도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자 부시는 해군에서 나와서 명문 예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대학 야구단 주장을 맡는 등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2년 반 만에 학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부시는 텍사스로 이주했는데요. 텍사스 석유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백만 장자가 된 부시는 정치에 관심을 돌렸는데요. 미국 해군대학교 국가안보 담당 스티븐 나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think in part his father had a great influence on him.
부분적으로 부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가 커네티컷주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거든요. 흥미로운 점이라면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의 정치 기반은 미국 동북부 지방이었고 주로 커네티컷주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부시의 정치 기반은 텍사스였다는 점이죠. 부시가 마흔 가까운 나이가 되면 상당한 부를 쌓게 되는데요. 그러자 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거주지 텍사스주 휴스턴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 해리스군 공화당 위원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부시는 1964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2년 뒤에 목표를 낮춰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요. 이번에는 당선됐습니다. 두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부시는 1970년에 다시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다시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닉슨과 포드 두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여러 고위직에 임명됐습니다.
부시가 기꺼이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시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원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민주당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텍사스주를 공화당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텍사스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부시가 그런 민주당 지지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 위험한 일을 자초해서 한 데 대한 보상으로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부시를 여러 공직에 임명했습니다.
네, 조지 H.W. 부시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국 주재 미국 대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여러 요직을 거쳤는데요. 스티븐 나트 교수에 따르면 부시는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던 때를 공직 생활 중에 최고의 시절로 꼽고 있습니다.
부시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겨우 1년 남짓한데요. 부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걸 아주 좋아했죠. 중앙정보국이란 기관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중앙정보국 직원들 역시 부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중앙정보국 본부 이름을 조지 H.W. 부시 센터라고 부를 정도죠.
198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 H.W. 부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레이건은 경쟁자였던 부시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부통령 후보로 함께 본선거에 나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레이건과 온건한 성향의 부시가 손을 잡자 공화당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레이건 부시팀은 그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부시는 연방 규제 완화, 마약 사용 방지 운동 등 국내 정책을 맡아서 추진했고요. 레이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이 만나서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를 가졌습니다. 부시는 레이건의 정치적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면에서 부시가 레이건에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대통령 선거 때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가 레이건의 예상 후계자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부시에 반대를 했죠. 하지만 결국 부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본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했는데요. 부시가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를 휩쓸면서 비교적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8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이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건데요. 부시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He meant by that that his administration was not going to be
부시 행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띠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지 H.W. 부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사회복지 계획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레이건 대통령의 일부 정책이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취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네, 부시 행정부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환경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특히 대기 정화법은 부시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보다는 외교 정책 면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른 새벽 이라크군 10만여 명이 탱크 700대를 앞세우고 페르시아만 연안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약 다른 나라가 쿠웨이트를 도우려고 한다면 쿠웨이트 수도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제사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분노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서방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전쟁을 했죠.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데 100시간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전이 부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외교 분야에서 부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은 소련과 동유럽 붕괴 과정을 감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여러 다른 유럽 동맹국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소련과 핵무기 감축을 위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외교 정책 면에서 크게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해군대학교 스티븐 나트 교수의 얘기였는데요. 1991년 2월 걸프전쟁,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났을 때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89%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인 1992년 7월이 되면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29%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Read my lips. No new taxes.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부시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금을 올리자 많은 미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낀 건데요. 결국 부시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가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레이건 정권 당시부터 늘기 시작한 연방정부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가 결국 세금을 올리는 안에 동의했던 겁니다. 부시가 세금을 인상하자 많은 공화당원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시에 대해서 이미 의구심을 보이고 있던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낙선하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너무 외교 문제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한 미국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당시 부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시 대통령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티븐 나트 교수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실용적인 문제 해결사였다면서 꽤 괜찮은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학교와 병원, 쇼핑센터와 아파트 등 민간인들의 주거지와 시설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10월 9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가 파괴된 것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는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다수의 민간 목표물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날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폭탄이 크이우의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강타했으며 미사일이 크이우의 거리를 강타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이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크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죽고 다쳤으며 민간 목표물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인 전쟁과 잔인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푸틴과 러시아에게 잔혹한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우크라이나에게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도덕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전쟁에서 한 명의 침략자가 있다며 그것은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합병 시도와 민간인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통해 이 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뿐이라며 그것은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이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며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